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 의회에 러시아 제재에 대응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고 미국의 각종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9월 1일까지 현재의 외교 인력을 455명으로 줄여야 하며 모스크바 인근의 미국 휴양시설과 창고 건물도 비워야 한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습니다. 마리아 올슨 미 대사관 대변인은 존 테프트 미 대사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항의했다며 러시아 정부의 통보에 대한 검토를 워싱턴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올슨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따라 몇 명의 외교관이 러시아를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미 의회가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무례함을 끊임없이 용납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런 행동은 국제관계와 국제법을 무너뜨리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스위프트 사령관은 어제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 정책 결정자들과 이반자들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마땅히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대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할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도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어제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오늘 새벽 진행된 법안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48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3명 등 전체 의원 100명 중 51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존 맥케인과 리사 머코스키, 수잔 콜린스 의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명의 공화당원과 48명의 민주당원이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인도의 고위 당국자들이 국경 대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브릭스 안보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아지트 도발 인도 외교 안보 보좌관은 어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났습니다. 이들 당국자가 국경 대치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인터넷에 올린 성명에서 도발 보좌관과 양 국무위원이 양자 관계와 국제적 국내적 분쟁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국무위원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사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나다 방위상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당분간 방위상을 겸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나다 방위상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활동 중인 자위대가 근무일지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간부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오늘 나와즈 샤리프 총리의 공직 취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발표한 결정문에서 샤리프 총리가 지난 2013년 선거 당시 제출한 후보자 등록 서류에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샤리프 총리의 의원직이 박탈되면서 총리직도 동시에 정지됐습니다. 파키스탄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The yeas are 98, the nays are 2. The bill is passed.
수지원 선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외교 현안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동해에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김정은 정권을 끝내기 위해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은 27일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The yeas are 98, the nays are 2. The bill is passed.
세 나라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하나로 묶은 것으로 대북 제재에는 대북 원유 제공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항공과 해양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상원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과 이란, 러시아 통합 제재 법안을 419대 3으로 가결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통합법안에 북한 제재를 포함시키는 대신 별도의 법안으로 다룰 뜻을 내비쳤지만 결국 26일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 통합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 개발에 나선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North Korea's dangerous provocations in its path to nuclear weapons and a delivery system to be able to deliver that nuclear weapon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we have.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북한의 핵능력 개발 노력에 대응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사망하게 만든 야만적인 처우 등 끔찍한 북한 인권 상황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efforts to develop nuclear capabilities must be countered. We must take a stand against its horrendous human rights record.
이번 법안은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구체적인 북중 교역 현황을 제시하며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We know that in China there are over 5,000 businesses still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China is responsible for 90% of the North Korean economy.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 5천 개가 넘고 이 가운데 10개 기업이 북한 제품 수입 거래의 30%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부르며 그를 막고 북한 정권을 끝내기 위해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 work has to be done to stop this madman in Pyongyang, and we've got more work to do.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다며 최종안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a change from previous practice. We have opened up a global pressure campaign in which
손튼 대행은 27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예산 심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것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현재 북한을 상대로 국제적인 압력을 높이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이런 압박을 통해 북한이 셈법을 바꾸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확산망과 경제망, 금융망을 조이면 북한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어떤 때는 중남미까지 다른 거래처를 찾아 이동한다며 이 같은 대북 압박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이 같은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예산에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It reflects the operational costs of our prioritization of the North Korea issue in our bureau. And I think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드는 행정 비용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의회에 2018 회계연도 동아시아 태평양 예산으로 7억 1,7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정책 목표는 북핵 위협 대응과 영내 지도력 유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의 퇴치,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가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7일 북한 여행 통제법을 채택했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ye.
All those opposed,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s, the ayes have it and the items considered in block are agreed to.
민주당의 애덤 시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수정안은 예외적으로 북한 방문이 가능한 사람들을 명시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입니다.
Make sure that aid workers, journalists, NGOs, and experts are able to travel.
셔먼 의원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금지해야 하지만 구호요원, 기자, 비정부기구 관계자, 전문가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이들이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적십자 요원, 미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안과 또 달라진 부분은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이 미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그렇다고 판단되면 미국 여권을 사용한 북한 방문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불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고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가를 받고 방북하더라도 북한 방문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위험에 처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서한을 국무장관 앞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별도의 심의에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채택된 재승인 법안 수정안은 특히 미군 유해 송환 재개와 재미 한인의 북한 친지 상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제리 코넬리 의원의 발언입니다.
Many of these Americans, more than 100,000, according to the last estimate, have been waiting to reunite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코넬리 의원은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의 친지와의 상봉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 이들 중 많은 이들은 한국 전쟁 휴전 이후부터 60년 이상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한국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북한에서 송환하는 사업을 재개하고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북한 친지 상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무부가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 인권법안은 이 밖에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젯밤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과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외교장관의 공식 통화는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통화 이후 약 3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대북 구상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간접적인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북 국정 목표와 과제에 대해 전임 보수 정부의 동족 대결 정책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28일 시대의 요구와 촛불 민심을 똑바로 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계획에서 밝힌 2020년 한반도 비핵화 달성,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거론한 뒤 한국 정부의 대북 전략이 북핵 폐기와 흡수 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제시한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해 보인 첫 반응입니다. 조선의 오늘은 한국 정부가 화해와 협력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바란다면 미국의 핵 위협 제거 문제부터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 계획에서 밝힌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치적 쌓기와 인기 몰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 도출을 목표로 비핵화 초기 조치인 핵 동결에 이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 불신에 찬 반응을 보임에 따라 꽉 막힌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반응에 대해 한국의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핵개발을 해서 핵보유국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화의 범위는 제한하고 있잖아요. 핵 문제는 뭐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런 대화의 포맷으로는 북한은 들어올 수 없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친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내심 바라고 있는 북한이 파격적인 경협 확대를 통해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경제지도 구상 자체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핵 해결의 전제로 삼고 있는 입장을 철회하라는 주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그리고 인도적인 문제 해결, 이거 말고 이걸 뛰어넘는 자신들이 원하는, 전략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북한의 반응이 외곽의 선전 매체를 통해 나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한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북한 당국도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반응은 자신들의 불만족을 간접적으로 전해온 수준이라며 당국 차원의 공식 논평을 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에 큰 흠집을 내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더라도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도발해도 대화 기조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기존 구상에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UN 인구기금이 북한 인구 총조사를 위해 600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경상북도 성주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국방부가 미군 측에 공유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고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의 배치가 결정됩니다. 이 방침은 지난달 7일 구성된 범정부 합동특별대책반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5일 국방부가 당초 사드 부지로 미군 측에 70만 제곱미터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2차에 걸쳐 나누어 공유하려고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보통 10에서 15개월이 걸리지만 사드 배치를 위해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여 대상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경우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이 사드 배치 결정의 후퇴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드 배치에 합의한 미한 동맹의 결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다만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주 골프장 전체 부지 148만 제곱미터 가운데 32만 8천 제곱미터를 1차로 주한미군에 공유하기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지난 24일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그리고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사드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할 경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처럼 사드 부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반 환경 영향 평가 결정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미한 양국 관계의 변수로 남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연내 사드 최종 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한 양국이 지난해 9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결정하면서 사드 체계의 작전 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합의에 따라 속도를 내온 기존의 청사진은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문제가 미한 관계의 중대 변수로 남게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가 미한 관계의 돌발 변수로 부상하자 미국 측에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말이 양국 간 의견 차이가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금처럼 시급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시간을 끄는 저희가 무엇이냐는 의혹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를 저렇게 느긋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 의도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약간 회의가 나올걸요.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재평가에 들어갈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 말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까지로 비화할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나간다면은 북한과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걸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주강 부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시선이 곱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4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이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 내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한 정상회담 이전에 양국 고위급 대화를 통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드 배치가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해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철회나 철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대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이고 완전히 풀리 디플로이 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단지 한 발자국씩 좀 서로 간에 양보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즉 한국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커미트먼트를 미국에서 확실히 준 것 같고 미국 측은 한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식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반드시 거쳐야 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접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번에 그 국방부 발표가 한미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정성윤 박사는 다만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드 조기 배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 그리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의 단계나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철광석과 수산물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수출 품목이었던 석탄과 의류의 수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현물을 제외한 의류가 약 2억 2,700만 달러로 1위, 그리고 석탄이 2억 2,40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근거로 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7월 27일 현재 현물을 제외한 의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 1위 품목이었던 석탄을 근소한 차이로 밀어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약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 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류와 석탄에 이어 1억 1천만 달러가 수출된 철광석이 3위였고, 4위는 약 9천만 달러어치가 팔린 수산물, 그리고 4,1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된 편물을 포함한 의류가 5위에 올랐습니다. 유엔 제재로 철광석은 기본적으로 대북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지만 민생 목적이거나 핵 미사일 실험과 무관한 철이나 철광석 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반면에 수산물과 의류는 교역 제한 품목이 아닙니다. 대중 수출 순위 1, 2위에 오른 편물을 제외한 의류와 석탄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17.3%, 그리고 석탄은 무려 54%에 달합니다. 그러나 해당 품목들의 수출 감소분은 철광석과 수산물이 고스란히 보완했습니다. 이 기간 철광석과 수산물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각각 84%, 88%에 달합니다. 그 밖에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품목 가운데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그리고 조각상의 대북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동과 니켈, 아연, 은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소량 수출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대북 수입 금지 조처가 발효되기 이전에 수입 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북한의 대중 수입 순위에서는 전기 기구와 부분품이 1위에 올랐고 이어 보일러 기계류와 인조 필라멘트 순이었습니다. 1위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운데 휴대전화 관련 품목의 수입이 약 5,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4%가량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대북 수출이 일절 금지된 헬기는 수출이 전혀 없었고 선박과 선박 관련 구조체가 소량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그러나 대북 수출 제한 품목인 항공유의 판매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용 휘발유가 포함된 휘발유 판매는 이 기간 17.3%가 늘어 약 2,100만 달러치에 달했고 항공석유는 약 58만 달러치로 72.6% 증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인 항공유는 인도주의 목적으로 대북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휘발유는 제재 품목이 아닙니다. 그 밖에 북한의 쌀 수입은 무려 207%나 증가해 이 기간 쌀 약 720만 달러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닷새 일정으로 통일 안보 비전 발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쟁기념관, 오늘 원래 또 휴전 협정일 64년이 되는 날이죠. 예, 뜻깊은 날에 또 이렇게 방문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저는 여기 그 전쟁기념관에서
방학을 맞아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방부에서 2017 세계 장병 청소년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 참가자들도 이 전쟁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2017 세계 장병 청소년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는 2015년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주역인 청년과 장병들에게 통일과 안보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마련된 시간인데요. 국방부 육군 송육의 중령입니다.
이 대회는 지난 2015년부터 최초 시작이 됐는데요. 통일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과 장병들한테 통일 안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을 제공해서 미래의 글로벌 안보 리더를 육성하고 또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최초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튼튼한 안보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 통일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극과 연주, 마술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판문점과 최전방 견학, 또 전쟁 기념관 등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재미교포로 이번 대회에 참여한 이다니엘 씨입니다.
우선 판문점 직접 가보면 그 남북의 그 분열을 실제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해외에서 살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뭐 뉴스에서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았다, 뭐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실험을 하고 있다,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만 막연하게 듣죠.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분단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게 실제 분단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다니엘 씨는 일주일 동안의 이런 경험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남북 통일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재미교포이긴 하지만 여기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흔히 많은 미국인들이 체험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우고 느꼈던 점을 거기 미국에 가서 적용을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반도의 입장에서.
호주에서 아들과 함께 참여한 한 참가자 역시 타국에서 외국인이 왜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냐라는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몰랐었다면서 이번 대회 참여를 계기로 고국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 한국은 나라가 두 개일까? 사우스, 노스. 이렇게 늘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 질문에 참 난감했어, 맨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창피했고,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아, 우리 아이도 한국인데 왜 사우스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 이 계기에 우리 아이가 조금 유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또 이 대회를 통해서 느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바람과 염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아, 정말 좀 감회가 되게 새롭고, 그 다음에 정말, 아, 이렇게 예전에 몰랐던 유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한테는 엄청 기쁜 시간이고, 진짜 지금 빨리 우리, 남북한, 이 빨리 통일이 됐으면 엄청 좋겠어요.
이번 대회는 해외팀뿐만 아니라 국내 참가자 그리고 군 장병과 생도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네, 개인 휴가를 써서 나와서 진행 스텝을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올해 이제 대학생으로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어서 저는 이 대회가 약간 화합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평화 통일을 위해서 1기부터 2기, 3기가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병 참가자들은 특히 제대별로 수차례 예선 대회를 치렀고 각 군 본부 최종 예선을 통해서 507개 팀 가운데 최종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46대 1이라는 가장 치열한 예선 과정을 거쳐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13 공수여단 특전사 박창준 일병입니다.
육군 장병들끼리 통일 비전 안보 대회라는 그런 하나의 대회를 딱 개최해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서로 표현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한참 선배이고 고참이신 이제 먼저 들어가셨던 그런 군인분들께 일단 되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뜻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진행된 2017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 상원이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통합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얼마 전 하원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전망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부패 혐의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파면된 소식, 또 연방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니 미국 상원에서 부결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통합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원에도 통과를 했군요. 상원에서도.
네, 미 상원이 어제요.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통합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의 압도적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예.
앞서 화요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표, 반대 3표로 통과가 됐었는데요. 이제 백악관으로 가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자, 러시아 부분을 먼저 보면은요. 러시아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또 이들 회사들이 미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거래 협력을 차단을 했고요. 또 미국, 러시아 안보 관련 기관 간의 교류도 금지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측이 러시아에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 뒤로 러시아가 이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전산망 등에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제재를 뭐 다시 되돌리는 것도 어렵게 했다고요?
네, 이번에 상원에 통과한 법안에는요.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예.
그동안은 미 의회가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운용 수준이나 관련 절차상 구체적인 조치들은 백악관과 재무부, 상무부 이렇게 행정부 재량에 맡기는 게 관례였는데요.
예.
이번 대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서 또
네.
예외적인 사례로
그렇군요.
꼽히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측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즉각 보복 조치에 돌입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오늘 성명을 통해서요.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수를 오는 9월 1일까지 455명으로 줄이라고 미국에 통보를 하고요.
예.
러시아 내 미 대사관 소유 휴양시설과 물품 보관 설비 등을 다음 달 1일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455명 이외에 현지 미국 외교관을 추방시키는 것이고요. 폐쇄되는 현지 미국 시설과 관련 자산은 러시아 당국에 압류됩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불법이며 국제 통상 원칙과 규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보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법안의 형식은 통합 법안입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란에 대한 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예.
미국은 지난 2015년 7월에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핵 합의를 맺은 뒤에도 핵무기 개발 부분에서만 제재를 풀고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 인권 관련 제재는 유지를 해왔는데요.
예.
지난 1월에 미 의회가 관련 대이란 제재를 10년 연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기존 제재에 추가 조치가 더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란 측도 역시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이요. 이란에 대한 외국 투자를 막고 불안을 조장하려는 게 제재의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미국은 이번 제재로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 이슬람 공화국은 그들의 조치에 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역시 보복을 예고한 건데요. 라리자니 의장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인데 강경 보수파입니다.
네.
라리자니 의장은 이란의 모든 정치인들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미 의회의 추가 제재안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건데 마침 이란이 이 제재가 통과한 날 27일에 로켓을 발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상원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을 가결한 어제 이란이 위성 탑재용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현지 언어로 불사조라는 뜻의 시모르그라는 이름의 새 인공위성인데요. 로켓 발사 실험에 성공한 걸로 이란 언론이 전했습니다. 자, 이란이 이제까지 개발한 로켓 가운데 가장 큰 것인데요. 조만간 지구 관측 위성 톨루를 쏘아올리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정부는 이번 이란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된 제재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북한 추가 제재 관련 부분에서는 인도적 목적의 중유 이전 외에 모든 원유와 석유 제품을 유통 금지시켰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각국 기업들을 제재하고 또 해당 기업의 미국 내 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아, 북한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겨냥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아, 그 외에도 북한의 선박 운항, 온라인 상품 거래, 도박 사이트 운영, 또 농산물 구매와 어업권 획득도 금지됩니다. 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북한으로 외화가 들어가는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파면됐군요.
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오늘 대법원의 파면 결정으로 사임했습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오늘 샤리프 총리에 대해 제기된 부패 혐의 등이 상당히 위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요. 의회의 명예로운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했습니다.
예.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 건데요. 의원 내각제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총리가 의원직을 잃음에 따라서 자동으로 총리 지위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직후 총리실은 샤리프 총리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예, 어떤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샤리프 총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해외에 숨겨놨다는 겁니다. 각국 정재계 인사들을 포함한 유명인들의 해외 은닉 재산과 조세 회피 현황이 담긴 이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문건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지난 4월에 공개해서 세계적인 파장이 일었는데요.
예.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관련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샤리프 총리 자녀들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5개 회사를 만들어서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사실이 문건에 담겨 있는데요.
예.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영국 런던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활발하게 자금을 밀반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온 게 지난해 4월인데 그 이후에 파키스탄 사회에 혼란이 극심했다고요?
네, 샤리프 총리는 문건에 드러난 내용을 부인했지만 합동수사본부가 총리와 일가를 조사했고요. 파키스탄 야권은 총리의 위법 행위 등을 사유로 대법원에 파면을 청원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심판 과정에 의견 대립으로 대규모 시위 등 혼란이 이어지던 중에 오늘 이 총리 파면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 파키스탄 대법원은 샤리프 총리가 앞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딸 마리암, 또 사위 사프다르 등 일가와 함께 국가 반부패청 조사를 받을 것을 명령을 했고요.
예.
이에 따른 기소와 재판 결과를 6개월 안에 내놓도록
예.
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의 이 폭로 이후에 파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서 국가 지도자가 물러난 경우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에요. 아이슬란드에서 다비드 귄로이슨 총리가 파나마 페이퍼스의 이름이 오른 직후에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예.
김로이그손 당시 총리도 탈세, 재산 은닉 혐의 등을 부인을 했지만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 파나마 페이퍼스 문건에는 이 밖에도 마우리시아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살만 빕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친인척,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 아버지 등에 관련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 총리가 물러난 이후 그 다음은 누가 이끌게 되는 겁니까?
네,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까지 누가 총리직을 수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총리직이 빈 상태에서 이 전국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주변 지역 정세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주요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웃나라 파키스탄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슬람 극렬 세력 탈레반과 ISIL 등이 더 발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거듭했던 파키스탄 군부가 이 와중에 다시 이슬람 세력 제압을 명분으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좌절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이 오늘 새벽에 오바마 케어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49대 51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전원과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리사 머코스키 의원과 수전 콜린스 의원, 존 맥케인 의원 이렇게 3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네.
부결된 법안은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과 의료 장비 제조업체 부과하는 세금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의회 산하 초당적인 연구기관인 의회 조사국이 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1,600만 명 더 늘어나고 보험료는 20% 올라갈 거란 전망을 내놓은 적이
예.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맥케인 의원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던데 맥케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뭡니까?
네, 맥케인 의원은 이 법안이 그대로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될 걸 우려했는데요. 맥케인 의원이 표결 후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신은 처음부터 경쟁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며 미국인들을 위한 의료 혜택을 개선하는 쪽으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믿어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표결에 붙여진 수정안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부결되면서 이번 표결을 이끌었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뭐 큰 패배가 아닐 수 없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표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실망감과 함께 전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예.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인들을 위해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바마 케어가 완벽한 아니고 완벽한 건 아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정상 절차를 밟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27도, 희천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29도, 사리원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과 원산, 장정 등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 풍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3도, 청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6도고요. 운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동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바다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 의회의 러시아 제재에 대응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고 미국의 각종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9월 1일까지 현재의 외교 인력을 455명으로 줄여야 하며 모스크바 인근 미국의 휴양시설과 창고 건물도 비워야 한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습니다. 마리아 올슨 미 대사관 대변인은 존 테프트 미 대사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항의했다며 러시아 정부의 통보에 대한 검토를 워싱턴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올슨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따라 몇 명의 외교관이 러시아를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어제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98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세 나라에 대한 제재를 하나로 묶은 이번 법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제공 차단과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항공과 해양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사망하게 만든 야만적인 처우 등 끔찍한 북한 인권 상황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 5천 개가 넘고 이 가운데 10개 기업이 북한 제품 수입 거래의 30%를 장악한다며 중국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콧 스위프트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스위프트 사령관은 어제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 정책 결정자와 이반자들에게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마땅히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대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할 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도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어제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오늘 나와즈 샤리프 총리의 공직 취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발표한 결정문에서 샤리프 총리가 지난 2013년 선거 당시 제출한 후보자 등록 서류에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샤리프 총리의 의원직이 박탈되면서 총리직도 동시에 정지됐습니다. 파키스탄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사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나다 방위상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당분간 방위상을 겸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나다 방위상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활동 중인 자위대가 근무일지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간부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 도쿄 도의회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위대로서 부탁하고 싶다며 자민당 지지를 호소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고위 당국자들이 국경 대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브릭스 안보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아지트 도발 인도 외교안보 보좌관은 어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났습니다. 이들 당국자가 국경 대치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인터넷에 올린 성명에서 도발 보좌관과 양 국무위원이 양자관계와 국제적 국내적 분쟁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국무위원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